지금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하여서 힘겨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때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요즘 교인들을 이렇게 심방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교인들 누구나 많이 지쳐 계시다라는 거죠. 많이 힘들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인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들 목사님 참 힘드네요. 목사님 참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많이 지쳐 계심을 느끼게 되고요. 또 심각한 우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심각한 감정의 우울의 상태에 갇혀서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대단히 많은 압박감을 받고 참 힘겨운 시간들을 버텨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 인들도 그렇지만 경영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또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모두가 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편안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이 문제가 있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도 뿐만 힘들지만 우리 많은 이 나라의 민족의 많은 분들이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 뭘까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 뭘까요?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 아닙니까?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것. 힘든 중에도 감사하는 것. 내게 주어진 환경과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임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성숙한 신앙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삶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삶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용기를 갖고 힘들지만 용기를 갖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와요. 그 내용의 기록이 바로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중에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중간 지점에 있는 어느 마을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리게 됐는데 그곳에 갔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세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꺼번에 함께 마을 어귀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12절 하반절부터 13절 전반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멀리 서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왜 멀리 서서 했을까? 어쩌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저 마을 어귀에 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았다면 그러면 단번에 달려가야 되지 않아요? 손살같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런 나병 환자가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내 곁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 역할이에요. 역할. 아마 이 나병 환자 10명도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지만 멀리 서서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외치잖아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누가 확진자인지 누가 감염자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염자들이 나는 감염자입니다 하면 누가 옆에 이렇게 가겠습니까? 예? 누가 옆에 가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나름대로의 배려지요. 건강한 사람들, 문제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리를 칩니다. 13절 중간절에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 지금 우리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는 한결같이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이 나병 환자들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쳐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치셨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유독 발견할 수 있는 것이 14절 전반절에 보면 보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시고라는 표현이요.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소리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신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주목하여 바라보신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갖고 주목하여 관심을 가져준 거예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신 거예요. 우연찮게 본 게 아니에요. 뭔가 분명히 주님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내게 머무는 순간 내게 있었던 어떤 문제, 어떤 질병도 다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어떤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뭐 칼을 찌고 수술을 하고 약을 바르고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내게 머무는 그 순간 내게 있었던 모든 질병, 모든 아픔,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면 주님의 시선이 내게 머무는 그 순간 내게 있었던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쉽게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연민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분명히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겠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한 마음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대충 훑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 걸리자마자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규정에 옷을 찢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끄럽게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다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멀쩡하겠습니까? 아주 꾀죄죄하고 초라하고 아주 땀으로 얼룩져 있고 뭐 때로는 나병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진드겨져 있고 진물이 흘러나오고 피가 쏟아져 나오고 정말 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 어땠을까요?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세요. 참 재밌어요. 이때 당시에 나병에 걸렸던 환자가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으면 최종적 완치 판결을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었느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완치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이해했기에 그래서 혹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아도 꼭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될 그리고 완치 판결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역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무슨 얘기예요? 너의 몸이 이미 치유됐다는 얘기예요. 너의 몸이 이미 깨끗하게 나음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가는 중에 가다가 낫게 된 거예요. 놀라워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뭐냐?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다 원하잖아요. 코로나 사태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여러분 이미 사망자가 9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망자가 9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곧 100만 명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 숫자 괜찮으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사망자의 숫자가 9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에 정말 온갖 노력을 기울여봤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조절이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그래서 다시 정상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우린 누구보다도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적 알모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즉시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혼탁한 세상입니다. 참으로 혼란한 세상입니다.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더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우리도 모릅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런데 9명은 다 뿔뿔이 다 흩어졌고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이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됐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은혜 입은 자, 큰 은총을 입은 자가 10명이었어요. 근데 그 10명이 뿔뿔이 다 흩어졌고 단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일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즉 주류에도 들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이 한 사람만이 감사를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께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다 in my pocket 하죠. 슬그머니 지나가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 원인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을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감사를 잊어버린 병든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그 밑바닥을 보면 바로 이 감사를 잊어버린 병든 마음이 있어요. 일상의 소소한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일상의 평범했던 소소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이유입니까? 하다못해 마스크만 하지 않아도 얼마나 감사한 이유입니까? 사람들과 만나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곁에 있었던 소중한 성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내게 응원해 주었던 그 소중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시는 은혜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아니었습니까? 보호하시는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다 감사하죠. 그런데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변명과 핑계만 들어가요. 감사는커녕 변명과 핑계만 늘어가요. 오늘 본문을 빗대어 쓴 그 아홉의 변명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아홉의 변명. 그러니까요, 이 흩어져 다 뿔뿔이 흩어진 이 아홉 명을 찾아가서 왜 그랬는지 물었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랬더니 다 제각각 변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핑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자가 있었대요. 의심이 많은 자. 내가 진짜 나은 건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거든 그때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중론자. 혹시 재발할지도 모르니까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본 뒤에 가서 감사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은혜 없는 자, 은혜를 믿지 않는 자, 모르는 자. 예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니까 뭐 내 몸에 손을 댄다든가 뭐 약을 처방해 준다든가 뭐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니까 굳이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뭘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은혜를 모르는 자도 있었대요.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회의론자도 있었대요. 회의론자. 이 회의론자는 뭐냐면 바로 아 내가 본래 나병이 아니라 특이한 피부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내가 나병이 아니었겠구나, 아니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종류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그래서 아홉 명의 이 사람들을 가서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제각각 다 변명과 그 핑계거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아니라 변명과 핑계만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늘 변명과 핑계만 늘어갑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하나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하기를 은혜는 받는 순간, 깨닫는 그 순간, 응답받는 그 순간 즉시로 감사하는 것이어야 돼요. 은혜의 성질이 그래요. 은혜의 성질, 그 은혜가 오랫동안 내 삶의 은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받는 그 순간, 내가 은혜 받는 그 순간,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은혜로 응답받는 그 순간 즉시로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그 은혜가 영원토록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요. 후에 가서는 그 은혜가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기적을 보여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바로 감사하는 성도로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그렇다면 감사가 감사를 낳는 기적으로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첫째는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우리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은 주님, 저로 인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평생의 소원은 그래야 해요.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17절 말씀해 보면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섭섭함, 서운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보세요,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게 편하게 이야기할 거입니까? 섭섭함, 서운함, 답답함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여름 가뭄의 담비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더니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뭐 아홉 명은 둘째 치고 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일입니까? 구원의 은총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노인받아 자유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선고와 같았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 외에도 그는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해결은 언제 다시 재발할지도 모르고요. 아니, 그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이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질병은요, 지금 고침 받더라도 또다시 다른 곳이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바로 질병 치료하는 건 문제도 아니었지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 무드렌즈 펠로우십 교회에 이 캐리슉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열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선물을 주셨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그 안에 있는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참된 선물이 무엇입니까? 병 낫는 거요? 부자 되는 거요? 그게 진짜 선물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서 진짜 선물은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해지는 플러스의 은혜, 더해지는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감사한 결과 더 받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더 받아 누리는 은혜요.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이 감사를 통해 인생은 부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인생은 부해진다.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이너스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이너스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빼앗겨지고 사라지고 또 내 곁에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고 오는 것도 차단됩니다. 하지만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플러스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감사하면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고 감사하면 기적이 더해지고 감사하면 더 많이 감사한 일들로 풍성해집니다. 놀라운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감사하기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면 나쁜 일은 사라지고 좋은 일은 더 많이 찾아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가 안 나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감사하게 되면 나쁜 일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좋은 일은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평하는 순간 그 행복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떠나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게 되지만 불평하는 순간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듯 감사는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키고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며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게 합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회복됩니다. 감사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 또한 공허하지 아니하며 분노와 시기가 질투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탐욕이 사라지고 나누고 싶어지고 쉽게 상처받는 일이 없어지고 감사한 만큼 미래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감사는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한대요.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한대요. 감사는 그렇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합시다. 여전히 감사합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때의 감사를 고백하면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행위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믿음의 구원을 이루는 일인지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자신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아홉 명과 감사드린 한 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하반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바로 여호와를 더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살면 감사가 감사를 낳는 기적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온통 사방이 감사보단 불평하는 자가 더 많고 절망하는 자가 더 많고 낙심하는 자가 더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럴지라도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가 감사를 낳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와 동행하는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감사가 보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면 감사의 조건은 더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삶의 격이 달라지고 축복이 더해져 감사가 감사를 낳는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도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앞으로 다가올 불행을 예측하며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삶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을 만나고 주와 동행하는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에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기적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